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신명기 5장 6절부터 나오는 십계명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두 번째 세대들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지금 읽은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 주셨던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다른 모든 율법들은 십계명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연 설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두 개 돌판을 준비해라 말씀을 하셔서 돌판 두 개를 마련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새겨 주셔서 십계명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돌판이 두 개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이니까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이 써있고 두 번째 돌판에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써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1부터 4, 5부터 10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쓰기 위해서 두 개 돌판을 준비하라 하셨다. 이것 말고 두 번째 입장이 있는데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이게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서는 쌍방이 있어서 두 개를 작성을 하죠. 두 개를 작성해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저쪽 양측이 다 갖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니까 한쪽 돌판에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다른 쪽 돌판에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다 써서 똑같은 걸 두 개를 써서 하나님이 하나 이스라엘 하나. 뭐 사실은 두 개 다 법규 안에 들어가지만 그런 의미로 두 개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는데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내용에 따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한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대체로 구약을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십계명을 또 신약을 설명하고자 할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그리고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성도가 되었을 때 알아야 하는 내용들로 이 세 가지를 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아니면 뭐 루터가 썼던 여러 가지 책들 그리고 혹은 어거스틴이 썼던 이런 신앙과 관련되어 있던 내용들을 보면 주로 십계명에 대한 해석,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 사도신경에 대한 해석을 이제 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쭉 보려고 하는데 먼저 6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내용에서 시작을 하죠. 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실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출애굽의 구원을 너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와서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나 두 번째 세대나 다 이 내용을 이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선포하시는 거죠. 동시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지만 무언가 명령을 하시거나 요구를 하실 때 혹은 상호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구원을 베풀지 않으신 상태에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관계를 시작하거나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일단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다 알려주시거나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거나 너는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헌신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율법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7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중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계명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간단하죠. 이 간단하지만 이것이 십계명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더 상세하게 푸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긍정형으로 바꾸면 나만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섬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자리에 무엇도 앉히지 않는 거예요. 2계명으로 넘어가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1계명은 조금 더 본질적이어서 여하튼 무엇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형이상학적인 것이건 형이하학적인 것이건 무엇이건 하나님 자리에 앉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한다, 욕심을 부린다, 자기 계획에 집착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고 1계명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이라고 하니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 받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거를 본질적으로 지금 1계명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다른 무엇도 신들로 섬기거나 네게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어찌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은 앞부분에 10계명 주시기 전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처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비록 심판을 받았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왔었죠.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십계명 안에 우상 숭배 금지가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앞부분에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드는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보이지 않는 채로, 만질 수 없는 채로,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채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시키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거나 그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절하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만지고 듣고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무엇도 신처럼 여기거나 그 앞에 엎드리거나 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상징이나 사인이 있습니다. 가령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빨간불이면 서 있자. 거기다가 스시오, 지금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불 켜지면 다 그걸 알 수 있게 해놨죠. 이제 그런 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에는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만들거나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하거나 저는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국기에 대한 경배를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향한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금지하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한번 그게 우상숭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너는 죄 짓는다라고 강하게 제가 책망하지는 않지만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존재 앞에서도 엎드려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됐건 나라가 됐건 아니면 누구가 되었건 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 여기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도 섬겨서는 안 된다. 절하지도 마라.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죠. 로마 카톨릭은 이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를 조각을 해놨죠. 마리아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실제 마리아가 그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하튼 예쁘장한 처녀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분들도 알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생겼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걸. 기도할 때 그 마리아, 이 조각해 놓은 그 마리아가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냐면 초신자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눈에 뭔가가 안 보이니까 답답하거든요. 근데 무언가 보이는 걸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냥 기도하면 잘 모르지만 향을 피워놓으면 향에서 연기가 올라가면서 아, 내 기도도 저렇게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초신자에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런 마리아상이나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린 그걸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정교회나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가면 예수님의 생애 등등을 그림으로 그려서 쫙 벽에 붙여놨어요. 성화를 그려놓고 그것을 쳐다보면서 주님을 묵상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다가 이렇게 눈에 보면 바다를 그려놓고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막 휘청거리는 걸 그려놓으면 맞아, 주님께서 저런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을 건져주셨지,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시겠지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몰돌이 이렇게 골똘히 쳐다보다 보면 조금 더 신앙을 가는 데 도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그림을 신앙의 훈련에 있어서 좀 유익하니까 그걸 좀 그려놓거나 만들어 놓으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훈련시키지 마라. 무엇이건 형상화하는 것, 그려놓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자꾸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상 위에, 이 예배당 이 설교단 단상 위에 십자가를 걸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묵상하자, 그래서 십자가를 걸어놓거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십자가도 걸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무엇인가 형상화하지 않는, 그게 이제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카톨릭을 가거나 좀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좀 두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이 벌벌벌 떨리거나 할 때는 십자가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으면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무엇인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경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9절 뒷부분부터 10절까지 보면 심판과 복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9절 뒤에 보시면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막 하나님이 항상 대놓고 난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물론 그것도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건 우상 숭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을 안 할지도 몰라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만 섬겨야 되는데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 돈을 사랑한다. 명예를 사랑한다. 이러면 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까지 3,4대까지 갈 것이고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영향권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복받은 상황 속에서 자녀들도 살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죄를 짓고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노예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서 너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네가 죄 짓고 심판받아서 네 자녀도 그 자녀는 사실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상황에서도 부모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당사자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된 상황 속에서 성장하다가 자녀가 믿음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좋지 못한 상황에서 살아가다가 자녀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운명론적으로 정해져서 네 부모가 죄를 졌으니까 앞으로 3,4대까지는 네가 어떻게 하든 넌 무조건 심판받아.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여서 당사자가 믿음으로 살면 또 당사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복을 주시거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다 똑같은 내용을 어찌 보면 담고 있죠.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3,4대 1,000대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구원을 잘 받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늘 구원만 가득하고 은혜만 가득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약속과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이미 죄악 가운데 심판받아 죽은 자들에 불과했으나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 그보다 더 깊은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